우리가 지난주에는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봤어요. 그 엘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같이 있을 공간이 필요해서 또 그들 스스로 그 집을 좀더잘 확장해서 짓고자 이렇게 수고하다가 도끼자루 빠진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가 그러세요? 그 다음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여기서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고 그래서, 글쎄요. 어디에 뿌리를 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끼자락이 물 위에 떠올랐어요. 도끼가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라 그러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보호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경험하면서 살때 믿음도 좋아지고 더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타시기도 했지만 국가적 선지자로서 위상이 높여지는 일의 시작은 아마 이 6장 지금 8절부터예요. 물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이야기도 큰 일이지만 그것이 국가를 구원할 만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들을 엘리사가 감당했던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람이라는 늘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하고 국지전도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기습 공격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냐? 이게 스파이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잘 준비를 해서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아람 사람들 중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의 전략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깨달은 거죠.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엘리사와의 싸움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라 그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누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엘리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9절에도 10절에도 이렇게 보면 누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시대의 생존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시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보존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게 하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깨닫게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무찌르게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하셨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 책임감, 그런 사명감들을 늘 깨닫고 살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에 있다, 도단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왕이 14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어요. 성읍을 애워쌀 한 사람 잡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참 다릅니다. 그죠? 이제 사환은 뭘 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 말,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예, 사환의 눈에는 어찌하리까가 정답이에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여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쵸? 문제 생긴 거 누구든지 볼 수 있죠. 신문 보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죠. 인터넷만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래가지고 정보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거기까지만 보고 사는 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병거와 이 불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안 보이는 사환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안 놀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놀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실감이 나지 않으면 늘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놀라고 살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여러분 좀 의연하고 대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영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선이 굵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벼워도 안 좋고요. 이 조속변해도 안 되고요. 이 선을 굵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멋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의엇하게 살아도 멋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멋있고 당당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문제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한국 뉴스를 오랜만에 보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일본 총리가 감사한문이다, 반갑습문이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눈길 한번 안 줬다는 얘기 듣고 이야 우리 대통령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반갑습문이다 할 때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될 텐데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야 우리 대통령이요 내가 그 여자를 좀 잘 보기로 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 개인적인 이 세계관을 많이 바꿔주시고 계시죠.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거든요. 외교적인 일인데 대화들이 이렇게 준비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뭐 그런 데서 그렇게 막 허틀허틀하게 하는 자리들이 아니거든요. 이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 상황을 놓고 보면요. 남한을 빼고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가지고 언제든지 거기 만들 수 있죠. 최고의 군사력이죠. 북한 핵무기 가지고 있고 미사일 쏴대죠. 중국은 블랙홀처럼 지금 다 뭐든지 그냥 끌어들이고 있죠. 굉장히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약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근사했어요. 야, 저런 모습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외압이라든지 분위기에 밀려서 그냥 굽신거리고 그러질 않고 당당한 거예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그 문자 글을 보고 아, 이 참 어떻게 보면 멋있다. 멋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신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같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수준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런 문제, 자기를 잡으러 군사가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보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왕,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 문제가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순서를 바꿔서 살아요.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기도하고 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을 실감하고 살면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의 문제를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 전능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문제가 왔을 때도 그 문제를 쉽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풍요로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아주 선이 굵게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2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어둡게 됐다는 게 다 소경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거든요. 한 20km쯤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장님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정신 나간 상태, 자기가 뭘 해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 나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상태로 군대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냐 하면, 지금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러 왔던 군대들이 졸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이 사람들도 난감하죠. 이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졸지에 뺑 둘러싸서 이제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이 또 이스라엘 왕은 야, 이게 또 웬일이냐 그러고, 이게 참 이 그냥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원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전쟁에서 큰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2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까 내가 칠이까. 평상시엔 안 하던 호칭을 써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칠이까 칠이까 이거 쳐야 된다 쳐야 된다. 근데 좀 허락을 해 주시죠. 좀 이런 분위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칠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예, 엘리사가 이래요. 그냥 죽이지 말고 떡 주고 음식 주고 해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을 위하여 음식 많이 베풀고 먹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는 함부로 엘리사 잡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기자는 2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는 꼭 이거를 이렇게 역사의 시간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얼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후에 아람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온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전면전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대국이고 힘이 많고 군사도 많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이 이렇게 포위를 당하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나귀 머리를 먹을 게 없잖아요. 먹는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예요? 은이 8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0세겔이면 한 세겔이 4일 품값이니까 한 320일의 임금.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한 엄청 비싼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래가 돼도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비둘기똥이 뭐냐면 비둘기똥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영양가 없는 찌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성으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예, 지금 왕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전쟁은 무조건 다 죽고 일단 버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야라고 왕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뭔 일이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서 먹을 지경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두고 신명기를 한번 보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 그리고 나서 57절을 55절을 보세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7절 봅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를 쭉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여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고 20절부터는 불순종해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교훈적으로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너희들이 이런 이런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적군들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에워싸고 그럴 때 너희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열왕기 하에 가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쯤 돼서 점점 나빠질 쯤 돼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처구니없이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우리가 단순한 눈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윤리적 차원에서 휴머니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참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다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두려움으로 봐야 돼요.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구나. 참 끔찍하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아, 참 두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참 두려운 일이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무서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 참 기도도 하고 경성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비참하게 있으니까 31절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다시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 죽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겠죠. 그 전에 그냥 사마리아 성의 그 군부대, 웬만한 그 특공대 왔었을 때 그거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떠올랐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도록 왜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겁없는 말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꼭 세상은 모든 일들이 생기면 누구를 욕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하는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잘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했던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 원래 세상은 그렇구나. 이거 깨닫고 우리가 더 경성하고 우리가 더 바로 믿음 생활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또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장로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읽으면 우리 한국말인데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살인하는 자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아합의 아들, 지금 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 이 사람이 엘리사를 지금 잡으러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사자가 먼저 와서 문 앞에 왔는데, 근데 뭐가 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여호람이 또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엘리사라도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놓고서는, 아, 이건 아니지. 그러고 다시 군대가 왔든지 자기가 쫓아왔든지 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내용을 다 보고, 훤히 보고 계시니까, 지금 사자가 문 앞에서 문 두들기면 문 열어주지 마라. 조금 있으면 그 주인이 올 거다. 그러면 정리가 될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말을 할때 진짜 사자가 3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6장의 마지막이에요. 왕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지금 이 일이 누구로부터다? 여호와께로부터다. 지금 이 일은 아람 군대가 강력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과 회복의 시작은 어디냐면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이 죄인의 죄의 싹쇠 열매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쳤다라고 깨닫고, 그리고 이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군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잘 세운다든지 뭐 특공대를 만든다든지 이건 그 다음 얘기고,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잘못되어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개인,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답 없습니다. 애만 쓰는 거예요. 암만 애써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 이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상황이 참 하나님 이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늘 이 풍전등화 같은 거잖아요.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참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또 이 외부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이 내부도 문제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세력들이 자꾸 득세를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상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오는 일인데 그거를 겁 없이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고 통탄할 만한 일인 거예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기도하고 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점점 힘을 잃잖아요. 소련한테 당하는 거 보세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으면 그 힘이 있었던 나라와 국가와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악이 득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겠다라는 나라, 그래도 교회가 있는 나라, 교회가 있는 나라,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가요. 여러분 전 세계 260개 국가 중에서 손으로 꼽아요. 주일날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의 사명이 있고요. 그런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 뭐냐? 그 기도예요,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달려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깨어서 기도.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받고 젊은 세대들은 뭐 지금 다원주의에 다 빠져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고 싫은 거, 나 편리한 거, 안 편리한 거 이런 거지 진리, 옳음, 하나님의 의, 선, 악 이런 개념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말 불병거와 불마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부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켜내는 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내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명 같이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